리더십 코치인 마셜 골드 스미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200명이 넘는 클라이언트들에게 인터뷰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 인터뷰의 결과 내용은 다음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많은 직장인들이 한 달에 10시간 이상을 이 일을 하는 데 허비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한 달에 20시간 이상을 쓰는 경우도 거의 3분의 1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이 일은 무엇일까요? 이 일은 바로 상사와 경영진에 대한 불평을 하거나 또 불평을 듣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동료나 부하 직원에 대한 불평 시간은 제외한 시간이었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평하는 것에 많은 시간들을 그렇게 허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또 그렇게 불평을 쏟아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왜 불평을 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불평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불평에 대한 진단과 처방,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불평에 대한 진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진단 첫 번째는 불평은 상한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디에부터 시작된다고요? 예, 상한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 4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예, 백성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상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면서 가는 길은 대부분이 사막지대인 아라바 광야를 거쳐야 했기 때문에 매우 거칠고 또 여행하기에 힘든 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 1세대 역시도 가나안 땅 입성을 눈앞에 두었다가 다시 돌이켜서 홍해길로 하여서 광야로 들어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이 길을 통해서 가나안에서 점차 멀어졌을 뿐만 아니라 매우 험한 길을 가게 되었던 것이죠. 이러한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조급하게 만들었고 그들의 마음을 상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마음이 상하니까 말도 곱게 나오지 않았던 것 같아요. 고작 이렇게 살게 하려고 애굽에서 데리고 나왔는가라고 그런 말도 덧붙여가면서 자신들의 상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이러한 이스라엘의 불평에는 세 가지 특징이 드러납니다. 일반적으로 불평할 때 이런 패턴을 겪을 수가 있어요. 첫째는 과거를 왜곡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또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애굽에서의 생활과 지금 현재 상황을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다라는 논리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 있을 때 이 사람들이 어떤 신분이었어요? 노예였잖아요. 종살이를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마치 애굽을 회상하면서 안전하고 풍성한 곳처럼 그렇게 회상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또 두 번째는 현재의 은혜를 하찮게 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날마다 이렇게 내려주셔서 먹고 또 살게 하셨던 그 음식을 없인 여기고 있다라는 것이죠. 날마다 주어지는 그 은혜들을 하찮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의도를 의심하고 있어요.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의 순간마다 고백했던 말이에요. 여기까지 끌고 와서 우리를 죽게 하려고 이러시는가? 정말로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데리고 나오셨을까요? 죽게 하셨을 거면 뭐하러 이렇게 어려운 일을 하시겠어요? 구원의 하나님을 파괴의 하나님으로 오해합니다. 자신들을 힘들게 하는 분으로 오해하고 그렇게 불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상한 마음은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되기도 하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불평은 단순한 푸념이 아닙니다. 불평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어떤 영적 태도, 그중 영적 태도 중에서 나쁜 태도에 해당하겠죠. 그런 영적인 나쁜 태도라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불평은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불평의 진단 두 번째를 살펴보면 불평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릴 때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잃어버릴 때요? 감사를 잃어버릴 때. 5절 말씀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에게 대항해 말했습니다. 왜 당신은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와 이 광야에서 죽게 만듭니까? 빵도 없고 물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형편없는 음식이 지긋지긋합니다. 번역을 잘 해놨죠. 그들의 마음이 잘 드러나는 것 같아요. 이 형편없는 음식이 지긋지긋합니다. 예, 하찮은 음식, 형편없는 음식 이런 표현이죠. 하찮은이라는 말은 가벼운, 가치 없는, 만족스럽지 못한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찮은 음식, 형편없는 음식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가치 없게 여겼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만족스럽지 못하게 여기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이 이것을 싫어하노라라고 이렇게 그들의 마음을 표현해서 대놓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이게 어떤 얘기겠어요? 내 성에 차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긴 주시는데 이것들 내 성에 차지 않아요. 은혜를 주시고 있는데 이거 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찮은 음식이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만나였죠. 만나. 이것은 굶주림에 허덕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주신 것이었습니다. 이 만나를 주시는 것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만나를 주신 의도와 목적이 있어요. 무엇이었을까요? 출애굽기 16장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예, 떡과 고기를 주신 이유가 뭐였어요?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이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는 의도와 목적은 잊은 채 도리어 불평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처음에 그들은 만나를 꿀처럼 달다고 했고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먹었습니다. 그러나 약 40년이 지난 지금 만나는 하찮은 음식이 되었고 그들이 싫어하는 음식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식이 성에 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만으로는 만족스럽지 못했던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을 형편없는 음식이라고 말하면서 지긋지긋하다라고 말하는 것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만나를 비하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은혜를 우습게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고도 감사하지 않고 불만을 토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가치 없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에 대해 만족스럽게 여기지 못하는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은혜로 주시는 것들에 대해서 불만족하여 불평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때때로 그런 모습으로 있었다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15장에서 보면 탕자 이야기가 나오죠. 탕자 이야기. 집 나간 아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아들이 부족함이 없었어요. 아버지 집에서 호의호식하면서 잘 살고 있었어요. 참 감사할 것이 많은 삶을 살고 있었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향한 불평이 시작되고 그 불평이 시작됨으로 인해서 그는 그 아버지를 떠나고 집 밖으로 내몰려지는 그런 현상을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결과 아버지의 관계는 끊어지게 되었고 자신의 삶 또한 파괴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만족해하지 못했어요.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불평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 은혜로 주신 것들에 대한 감격을 잃어버릴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감사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매일매일 일상 속에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예, 그 은혜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많은 것 주셨거든요. 예, 많은 것 지금도 주시고 누리게 하고 계시거든요. 그것을 볼 때 우리는 불평을 넘어 또 감사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진단 세 번째, 불평에 대한 진단 세 번째는 불평의 결과는 하나님의 심판과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결과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심판과 죽음. 불평하는 사람의 결말은 무엇일까요?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들? 나는 불평만 하다가 칭찬을 받았어요 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런 사람 별로 없으시겠죠? 집에서 불평만 하는 자녀, 예, 결과가 너무 뻔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한 소리 듣겠죠, 그런 자녀들. 예, 한 대 맴매 맞거나. 예, 5절과 7절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말 성경에서 이 부분에서 예,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 부분에서 원래 단어의 뜻을 잘 살려서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7절 말씀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서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께 대항함으로써 죄를 지었다. 대항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에 대해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 불만하는 행위는 하나님께 대항하는 행위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을 향해 죄를 짓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불평이라는 죄의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6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예, 죽은 자가 많으니라. 불뱀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선택한 불신과 불평의 결과였습니다. 불평은 처음에 말로 시작되지만 결국 공동체 전체를 병들게 하고 죽음으로 이끌게 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는 불평은 감사의 눈을 가리고 믿음을 메마르게 하여서 결국은 하나님께 대항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결과 죽음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불평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불평할 수 있겠지만 예, 그 본질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무서운 것이에요, 불평이라는 것은. 불평에 대한 진단이 이렇게 나왔다면 이제 불평에 대한 처방이 필요하겠죠. 처방에 대해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불평에 대한 처방. 불평에 대한 처방은 보는 것과 이렇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8절과 9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뱀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며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예, 여기서 보면 8절에서는 보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9절에서는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사는 방법이 보는 것과 이렇게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기 위해서 무엇을 봐야 할까요? 그것이 처방이 되겠죠. 처방 첫 번째는 일상의 은혜를 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일상의 은혜를 보아야 한다. 원망의 내용들이 무엇이었습니까?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이스라엘의 불평은 먹을 것과 물을 포함하는 음식에 대한 불평이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특별한 상황에 대한 불평이 아닌 우리 일상에 대한 어떤 불평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 40년간의 광야 생활 동안 매일 하늘에서 내려주시던 만나가 그렇게 먹고 삶을 영유했던 그 만나가 이제는 실증나고 싫어지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꿀처럼 날았던 만나를 그들은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먹었지만 약 40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만나가 싫어지고 또 실증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급기야 이들은 이 음식에 대한 불평을 하게 되었고 나아가 음식을 주신 하나님의 존재와 또 출애굽 자체마저 원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에 대한 심각한 불신앙이었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는 교만한 행위였습니다. 이들은 일상 속에 주어진 은혜를 잃어버렸던 것 같아요. 많은 은혜를 하나님 주셨는데 처음에는 감격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무뎌지고 또 더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감사들을 은혜들을 잃어버렸던 것 같아요.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라고 불만을 토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평은 결코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결코 행복을 만들어 주지 않습니다. 불평하는 사람의 얼굴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불평하는 사람에게서 행복한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까? 기쁨과 감사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나요? 불평은 그저 삶을 파괴할 뿐입니다. 어떤 개그 프로그램에서 이런 유머를 했어요. 나의 꿈은 재벌 2세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노력하지 않아요. 네, 참 신박한 문장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이런 식으로 생각하며 불평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나는 행복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아요. 예. 나는 부유하게 살고 싶은데 나는 건강하게 살고 싶은데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아요. 하나님이 열심히 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불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신앙인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넘치도록 부어주신 것들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누리고 있는 풍성한 은혜들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블로그의 글을 보았는데 은혜가 되어서 한번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제목이 이랬어요. 아내가 나에게 준 일상의 은혜.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내와 살아오며 깨달은 가장 놀라운 사실은 은혜는 거창한 사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매일 지나가는 일상 속에 숨어 있었다는 것이다. 나는 그 사실을 아내를 통해 가장 깊이 배웠다. 아내는 평범을 특별하게 만드는 사람이었다. 하루가 바쁘게 흘러갈 때 나는 늘 결과에만 집중했다. 일이 잘 되는지, 성과가 있는지,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야 하는지. 그러나 아내는 달랐다. 한 잔의 따뜻한 차, 식탁 위 정성스럽게 놓인 반찬,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햇빛을 보며 오늘 참 좋다라고 말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 그 작은 감탄 하나가 집안의 공기를 부드럽게 바꾸었다. 그때 나는 깨달았다. 일상의 은혜를 보는 눈은 삶의 온도를 바꾸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삶의 온도를 바꾸는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에게도 일상의 은혜를 보는 눈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그리고 목장교회 안에서 이와 같은 일상의 은혜를 깨닫고 고백함으로 또 삶의 온도를 바꾸어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처방 두 번째를 살펴보면 처방 두 번째는 노뱀을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노뱀을 바라봐야 한다. 7절에서 백성들은 우리가 여호와 당신께 대항함으로써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들의 죄를 인정합니다. 회복은 여기서 시작되는 거라고 생각이 돼요. 불평을 합리화하지 않고 죄를 인정했을 때입니다. 불평을 멈추는 첫 걸음은 상황이 힘들어서 그랬어요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주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다음과 같은 회복의 길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8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신 것이 무엇이었어요? 정확하게 불뱀이죠. 불뱀. 그런데 지금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뱀에 물려서 많은 사람이 죽었고 또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왜 하필 하나님은 불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바라봐야 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올리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겠죠. 무슨 의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많잖아요. 만들만한 게. 뱀의 뭐 천적을 만들어서 독수리를 만들어서 바라보며 살게. 차라리 그거면 이해가 되겠어요. 근데 똑같은 뱀을 만들어서 죽기에 했던 그 뱀을 만들어서 보면 살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찾으려면 불뱀이 왜 출현하게 되었는지부터 살펴봐야 되는 것 같아요. 왜 불뱀이 출현했죠? 하나님과 모세를 향한 원망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불뱀을 볼 때 이 불뱀을 바라볼 때 뭐가 생각이 나겠어요?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했던 자신들의 죄악이 생각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은 정확하게 그거예요. 이 불뱀 보면서 너희들의 죄악을 생각해라, 깨달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았을 때 백성들은 그것을 바라보면서 자신들의 죄악과 그 죄악이 죽을 만큼 엄중한 것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었어요. 이 죄가 그냥 이 불평이라는 죄가 그냥 쉽게 아무나 아무 때나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불평이라는 죄가 죽을 만큼 엄중한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불평의 죄를 범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그 불평의 자리로 이끌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불평이라는 죄악의 황폐함과 엄중함을 그렇게 마주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바로 그곳 자신의 죄악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을 발견해야 돼요. 발견하고 그것을 또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그 경험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사건을 자신의 십자가 죽음에 비유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말씀하시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된다. 노뱀이 장대 위에 높이 달렸듯이 예수님도 십자가에 높이 달리셨죠. 뱀에 물렸던 자들이 노뱀을 바라보며 자신들의 죄악을 기억해야 했듯이 우리 또한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며 무엇을 발견해야겠어요? 나의 죄악을 발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노뱀에 물린 자가 노뱀을 바라보고 살았듯이 죄로 죽어가는 우리 또한도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살게 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러한 십자가의 능력을 발견하게 될 때 불평은 감사로, 절망은 희망으로, 죽음은 생명으로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눈을 십자가에 고정합시다. 그것이 불평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디언 우화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한 인디언 추장이 손자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얘야, 우리의 모두의 마음속에는 두 마리의 늑대가 살고 있단다. 그런데 그 두 놈은 날마다 치열하게 싸워서 이기는 놈이 그 하루 동안 나를 마음대로 갖고 논단다. 한 마리 늑대는 매우 사악한 늑대인데 그 놈이 가진 것은 화, 질투, 후회, 욕심, 증오, 슬픔, 거짓말, 탐욕, 열등감, 비교의식, 우월감, 이기심 같은 것들이란다. 또 한 마리는 선한 늑대인데 그 놈이 가진 것은 웃음, 기쁨, 행복, 아름다움, 양보, 진실, 평안, 소망, 인내심, 겸손, 친절, 동정심, 사랑, 감사, 그리고 믿음이란다. 그랬더니 손자가 이렇게 물어요. 할아버지, 그럼 그 늑대들이 싸우면 누가 이기나요? 아이 같은 질문이죠. 할아버지가 대답합니다. 힘 센 놈이 이기지. 또 손자가 묻죠. 어떤 늑대가 힘이 센데요? 그거야. 당연히 내가 먹이를 많이 주는 놈이 힘이 세지. 먹이를 많이 주는 놈이 힘이 세지. 우리 안에도 두 마리 늑대가 살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불평의 늑대, 감사의 늑대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 늑대에게 먹이를 주고 계십니까? 어떤 늑대가 더 힘이 센가요? 오늘 이 이야기를 기억하면서 우리의 하루를 감사로 채워나가는, 불평이 아닌 감사로 채워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26년 한 해가 그렇게 주님의 은혜로 또 감사로 고백되어지고 채워지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